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새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아침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 본문이었던 베드로전서 4장 말씀까지요, 베드로는 교회 외부에서 오게 되는 고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해서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산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것을 말씀으로 권면하였고요. 이제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5장부터 베드로는 이제 눈을 돌려서 교회 지도자, 교회 내부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요, 서신의 마지막에 와서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고난이 크고 심할수록 교회를 지키는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잘 붙잡아주고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는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로 나와 있죠?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오늘 장로님들만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연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말이 추후에 보살피는 자라는 단어와 함께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성경을 살펴보면 이 단어가 교회 지도자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 본문은 특별히 1차적으로는 우리 장로와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교회를 지키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의 대상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1절에서 베드로는요,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도 지금 지도자들에게 말씀과 권면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설교를 할 때 거울을 앞에 세워놓고 그 설교를 나에게 하고 있듯이 그 말씀을 1차적으로 받는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위치에 서서 이 말씀을 겸손히 받겠다라는 베드로의 겸손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사도였던 베드로는요, 어떤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듯이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먼저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지도자로서 나도 장로된 자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1차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고요. 그는 뒤에서 명령만 하면서 사람들을 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뛰는 동역자로서 지금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말은요, 내가 봤다라는 말일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재림 사건을 목격한 생생한 증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핍박을 각오한 순교의 정신이 담겨있는 단어가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과거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앞에 너무나 부끄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스스로가 고난의 증인임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그것을 마치 내 인생의 훈장과도 같이 여기면서 지금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베드로는 자신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의 증인을, 왜 자신의 그 증인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그 놀라운 영광에 동참할 자임을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게 될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할지 이제 더 구체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베드로는 먼저 지도자의 자세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치라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참 많은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목자된 의무를 포함하는 말이 바로 치라라는 단어입니다. 양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먹이는, 그들을 필요를 챙기고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양들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늘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또한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양들을 노리는 많은 이리와 짐승들로부터 그들이 공격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먼저 몸으로 그들을 막아줄 수 있는, 지팡이로 쳐서 그 양들을 잘 이끌어주고 다른 곳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 모든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 바로 이 치라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십들을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목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 부름받은 교회의 리더십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직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누군가를, 영혼들을 섬겨야 하는 순장, 교사, 또 우리가 CS 멘토, 또 우리가 양육스쿨의 어떤 인도자라면,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실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이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영혼들을 돌봐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는 사이에 그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많은 이리떼와 수많은 영적 공격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잠자지 말고, 우리가 태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늘 내 안에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말씀의 은혜들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영혼들이 영적인 꼴을 먹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메마르지 않도록 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늘 깨어서 다양한 영적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기도의 보호막을 치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중보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요, 양무리를 치라는 말을요, 2절에서도 그리고 또 3절에서도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양무리를 치라, 양무리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어보셨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을 기억하시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 그래?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때 알았다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냥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하고 놀라운 사명을 기쁨으로 그것을 내가 정말 묵묵히 십자가를 지며 감당하는 것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주님의 양을 내가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것을 감당함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명으로 사역으로 고백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던 베드로는 마음속에 깊이 있게 그 말씀을 새기면서 지금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대로 나도 살 테니 여러분들도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그냥 양무리가 아닌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의 양인가에 대한 소유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마치 내 양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섬기고 돌보고 온몸을 다해 마음을 쓴 양떼를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따르도록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양이 하나님의 양무리임을 기억하며 내가 아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은근히 누군가 나에게 영향을 받고 내 말을 잘 따르고 나에게 정말 어떤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나를 좀 따라주고 싶어하는 은근한 유혹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은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요 이 양은 내 양이 아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냥 나는 목동으로서 참 목자는 오직 주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주님만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 내 이름과 어떤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목받고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구체적으로요 계속해서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죠? 말씀을 보니까요. 억지로 하지 말라.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기꺼이 하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라거나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사람은요. 금방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고요. 본인 스스로가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봉사와 섬김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상실한 채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오히려 부담을 느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일에는 이처럼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기서 덧붙여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한 나오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기는 거룩한 일에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인간적인 일과 그것을 결부시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이용했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더러운 이득을 위해 양을 치는 것은요, 더 이상 사꾼이지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가 오거나 맹수가 달려드는 그 위기의 순간에 이런 사꾼 목자들은 어때요? 양을 버려두고 그냥 자신이 살기 위해서 도망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양머리를 노리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선생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거짓 목자였기 때문에 교묘한 말로 가르침으로 양들을 속이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요, 그냥 나의 개인적인 차원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거룩함과 순수함의 동기를 잃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나 스스로를 살피고 점검하고 기도로서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내가 이 영혼을 왜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생각하며 나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맡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이 되어라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이것은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주인을 가장해서 자기가 착각하는 거죠. 주인처럼 행세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세워놓은 내 생각과 계획으로 누군가가 따라오도록 만들고 따라오지 않고 그 짐을 지지 않을 때 계속 부담을 주고 자신은 그 고통과 자신은 그 짐을 지지 않으면서 양들에게는 끊임없이 그것을 따라올 수 있도록 짐을 지워주며 고통을 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양무리의 본이 되셨던 예수님과 같이 내가 먼저 그 고난받는 자리에 서서 겸손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라는 자리는요,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보여지는 위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끊임없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나는 어떠한지를 우리는 늘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보여주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만 같고 그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보면 너무나 감동이 되고 영적인 매력이 느껴져서 내 마음도 같이 뛰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해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말에 힘이 실리기 위해선, 그것이 영향력이 되기 위해서는 멋진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뒷받침 될 때 그 소리는 능력이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사역은 더욱더 힘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누군가를 섬기는 리더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늘 말이 아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에게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매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요, 묵묵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이라는 말 안에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이라는 뜻이 담겨 있죠. 여기서 목자장은 누구입니까? 이 목자장이란 말은 이 신약에서 여기 딱 한 군데만 쓰여진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로 목자의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양무리를 위해 고난을 감당한 목자들에게 결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 영광의 면류관이 언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 이 땅에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상급은 여기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정말 어떠한 상급이 보이지 않아도, 힘들고 지치고 고단할 때도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누가 보든 누가 알아주든 누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묵묵히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면류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고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죠. 그런데 오늘 목자들에게는 어떤 면류관이 주어진다고요? 영광의 면류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영광을 얻기 위해 많은 고통과 고난과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내던지며 우리 삶에, 우리 몸 구석구석에 그 흔적들, 그 상처들이 남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의 흔적들이 언젠가는 주님과 같은 흔적이 되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놀라운 영광의 상처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몸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양들을 위해 이 영광스러운 상처, 이 흔적들을 남기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리더는요,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리더는 먼저 그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가장 앞에서 따라가야 할 본을 보여주면서 교회를 위한 핍박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귀한 섬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을 부담이 아닌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늘 겸손히 영혼들을 섬기고 살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목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